자, 오늘 새로운 몇 주간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 선택했고요. 같이 한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요.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학교 1번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시리즈 1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 노래라 불리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붙어있는 부제가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새기도록 의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이 끝나고 신명기 33장이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전체가 끝나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곧 내가 죽는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날 가능성을 알고 이것을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요. 노래는 박자도 있고 리듬도 있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2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이 노래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하면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노래치고는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이 내용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노래 내용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다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의미는 이 내용 전체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암송해라.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47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니 이렇게 긴 내용을 다 외워서 마음에 새기라고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줄이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의 영원을, 너희의 이터너티를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려는 그 말씀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시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켜주셨다. 이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게 빨리 움직이는 반응하는 민감한 곳이 눈이거든요. 가장 위험해 빨리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과연 그런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에 드러나죠.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떠한 상태로 차원으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아주 중요해요.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미어캣은 덩치가 아무리 자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새끼 호랑이를 미어캣이 괴롭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하고 미어캣하고 덩치를 비교해 보니까 미어캣보다 새끼 호랑이가 4배 내지 5배 정도 커요. 그런데도 미어캣에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꼬리를 잡거나 하면은요, 새끼 호랑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웅크려요. 호랑이인데.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자신이 맹수임을 알고, 발톱을 세워서 야성을 이렇게 포효하는, 그 부르짖는, 웅 하면서 부르짖는 그것이 자기 안에 내재된 것을 알았다면 이 미어캣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일단 덩치가 새끼인데도 미어캣보다 4배 내지 5배가 커요. 근데 미어캣이 뒤로 와서 꼬리를 잡으면 움켜리고요. 우는 쉬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새끼 독수리가 나옵니다.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지배하는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가장 강한 종류의 새입니다. 독수리는. 근데 어미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날 수 있게 만들까요? 독수리는 덩치와 무슨 발톱과 부리를 가진 새들의 왕,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새끼 독수리는 날개가 있어도 발톱이 있어도 사용해서 날거나 먹이를 움켜집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새들이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미 독수리라면 이 새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야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독수리 학교. 새끼 독수리를 넣어서 훈련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독수리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새끼를 기를 시간이 되면 그 시즌이 다가오면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는 동굴같이 생긴 곳에 보금자리 둥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담한 침대를 준비하듯이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가시가 많은 나무나 뾰족한 돌로 이루어진 그런 보금자리 골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뾰족뾰족한 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짐승의 보드란 틀로 덮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까요? 알을 낳을까요?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을 낳습니다. 약 10cm 정도의 알을 낳아요. 이렇게. 이 알이 55일 정도 지나면 부화를 하고 알에서 독수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독수리가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게 되면은 양 날개를 이렇게 쭉 펼쳤을 때 크게는 3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3m 어느 정도 될까요? 저기서 한 여기까지 커요. 엄청나요. 어떤 때는 이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서 겨울철 이동 시에 하루에 900km를 난다고 합니다. 자,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 독수리는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사냥해 온 것을 이렇게 옴삭옴삭 받아먹기만 해요. 1주가 지납니다. 2주가 지납니다. 날개가 있어요. 근데 안 날아요.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도 날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날개가 있는데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않고 둥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덩치가 커지고 날개가 제법 자란 새끼들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보게 만듭니다. 둥지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그것이 그들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가 날개를 풀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둥지에서 날개를 퍼덕거려가지고 한 30cm, 40cm 정도 공중 부양을 했다가 다시 앉습니다. 어미가 물어주는 곤충, 지렁이, 뭐 생쥐 같은 먹이를 옴삭옴삭 받아서 먹기만 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일 정도이지 날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4, 5주, 6, 7주, 8, 9주 여전히 날지 않습니다. 동지를 안 떠납니다. 12주째가 되면 달라집니다. 어미 독수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2주째 안락한 둥지를 파괴합니다. 날개하기 위해서요. 어미 독수리가 보통은 2m 내지 3m 정도의 큰 날개를 가지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둥지를 파괴해버려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앉아있는 보금자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NIV 영어 성경에는 like an eagle that stirs up at a nest 그렇게 돼 있어요. stirs up. NLV에는 like an eagle that shakes its nest. shakes its nest.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바람으로 보금자리를 파괴합니다. 왜요? 새끼를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의 몸체를 강한 바람으로 폭풍을 치듯이 하게 해서 큰 날개짓을 한 바람이 일으키는 그 힘에 의해서 동굴에 있던 그 새끼 독수리가요 절벽을 하러 떨어지게 만들어요.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공급해주고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절벽 아래로 새끼도 추락합니다. 아주 패닉 상태에서 추락합니다. 그때 날개짓을 해요. 근데 날지를 못해요. 퍼드덕 퍼드덕 하면서 추락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요? 이제까지 사랑한다더니 나를 버리는구나.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를 보면서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 먼 절벽에서 이게 푸득푸득 떨어질 때 무슨 속도로 하강해서 새끼가 바닥에 닿기 몇 미터를 앞두고 날개로 받아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대한 날개를 업어서 이동시킵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다시 절벽으로 올려놓습니다. 와, 살았다 라고 하는데 다시 반월 확 이렇게 아 쏘았다 그러면서 다시 떨어져요. 그것을 수차례 할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날개가 펴지고 안에 있었던 그 날개가 펴지면서 날개 시작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날개 근육을 사용하면서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탄생합니다. 안락하게 만들어졌던 보금자리 둥지가 새끼 독수리에게 전부였습니다. 이 독수리는 사랑하여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독수리 이야기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면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어도 될까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모든 선하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지만 그 주님의 그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무슨 역할을 할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디아스포라. 헬라 발음상으로는 액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원래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땅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이요. 뭐 추방당했거나 아니면 자발적 이동을 통해서 고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늘 고국 땅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있죠.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늘 시민권자인데 여전히 땅에 소속해 있어요. 소속과 본향은 하늘인데 땅이라는 외국적인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살고 있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두 개를 볼 터인데 한 절은 이해가 되고 한 절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해가 되죠? 우리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고 있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해가 돼요. 5절은. 그런데 6절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헬라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말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 본문은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도 효력을 발생하는 바로 그러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정확한 영적 현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늘에 앉혀진 상태,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제가 군 복무 중에 외대 출신 선배를 만났습니다. 같은 중대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분은 프랑스어과 졸업한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로 입대한 스님이었는데 몸은 왜소했지만 그때 뭐 고참들이 막 갈구고 폭력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선배는 괴롭힘을 당해도 뭔가 모를 당당함이 있었고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참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배가 외무고시 합격 후에 바로 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시 아시죠?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있는데 9급부터 시작해서 1급 공무원 있잖아요. 외무고시 합격하면 일단 5급 공무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외교관 후보자 어찌 보면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제대하면 서기관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외교관이 되는 사람이죠. 그것을 시험을 패스하고 온 거예요. 함께 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외무고시 패스한 5급 공무원이었어요. 그것을 고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해 준 것 같기도 했어요. 지나고 나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국 땅을 떠나 외국 땅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 땅에 가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이 생각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고국, 영원한 도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디아스포라예요. 이것이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는 이 땅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고요. 세상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의 학교에 나를 둘러싼 관계적인 환경,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 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인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나, 이렇게 가족 구성을.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무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려는 교육 장소로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즉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정보가 무한하게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여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은 영원한 속성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풀포기는 시간이 지나면 기운을 잃고 효력이 소멸돼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풀포기가 기운을 잃듯이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밀과 놀라운 신적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라는 곳에서 커리큘럼이 진행될 때 교재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가르치지 않거든요. 학급별로 학년별로 교재가 있습니다. 텍스트북이 있어요. 반드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아, 이런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자신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정결한 상태로 자신을 정비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12절, 13절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지? 내 진영 밖에 전쟁하러 나갑니다. 캠프를 칩니다. 대치 상황에서. 그러면 수많은 군사들이 어떤 텐트 안에서 야영을 하게 되겠죠. 진영이 형성돼요.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왜 이런 게 성경에 나올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정을 못 느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당연히 알아서 할 건데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여기? 내 기구에 이 말은 전쟁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창이든지 칼이든지 뭐든지 그땐 총이 없었으니까요. 너가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그 장비에다가 삽을 가지라는 거예요. 삽을. 우리는 이게 삽이 공격 무기도 아니고 방어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풀풀로하다고 생각해요. 전쟁할 때 힘들기만 하고. 장기 행군을 하게 될 때 삽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더할까요? 버리고 싶죠. 당연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이 삽으로 배설물을 덮어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전쟁에 투입된 유대인 군사는 작은 삽을 자기의 무기와 함께 휴대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눈덩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이런 군대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도록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어야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후 3400년의 기간 동안에 전쟁에 투입된 많은 사람들이 야외 변소에 파서 대변을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캠프가 세워지면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야외 변소가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까지 대소변에서 생긴 질병으로 죽은 병사가 전투로 죽은 이들보다 10배가 더 많았던 대소변에서 나온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영국에서 해전을 벌릴 때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결병에 걸려가지고 산후에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왜 사람들이 전투 중에 죽는 것보다 그냥 자체적으로 해상에 밭 머물면서 많이 죽을까? 비타민C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괴혈병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몬을 가지고 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조금씩 밝혀지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3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의미가 없는 마치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했던 그 명령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런 생각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애굽의 왕자였어요. Prince of Egypt. 애굽의 왕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왕자예요. 그래서 최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 그때 당시에 과학적 관행이 뭔가 하면 과학적인 의학적인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처는 낙타똥으로 환부를 문질러 낫게 하라 그런 게 있어요. 똥을 바르면 안 되었어요. 근데 낙타똥을 환부에 문질러서 낫게 해라라는 것이 의학적인 애굽 사람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고대 세계에서 통용하던 상식이나 애굽 궁정에서 사용된 의학 지식을 알았을 거예요. 결코 대소변이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것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변을 땅에 묻어서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이것이 더 위생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그의 경험이나 지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선언했고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요.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놓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 내 그 이방 세계 전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체 단련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신체 단련해서 육상 경기에 우승하는 것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체 단련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없다 말씀 안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근육을 형성하고 사람에게 순간적인 그리고 어느 동안의 영광을 취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들 근육질 몸을 만들고 운동 신경을 발달시켜도 제한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없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한 10년, 20년간의 약간의 유익,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과 힘을 들여서 영적 근육을 만드는데 전심전력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마음에 두고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하는 사람 범사에 유익한 이라고요. Of a value in every way. 금생과 내생에 금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 아닙니까? 다가오는 영원 세계에서 그리고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권적인 지위인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도 노화도 겪고 거짓과 분쟁도 경험하게 하고 환란도 박해도 있게 합니까? 새끼 독수리를 장성한 독수리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학교로 섭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제대로 과정을 받는 사람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보상을 누린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한번 언급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요, 신체적인 건강하다라고 믿어요. 아침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이 건강해요. 저는 딱 정해진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에 화장실을 갑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갑니다. 몸이 그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금식해서 이렇게 뭐 몸 리듬이 깨지지 않으면 항상 그 시간에 갑니다. 7시 25분. 신체적인 건강이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가지는 사람 건강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혀를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 하나님의 학교에서 내가 이것을 연습하면은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혀를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따라요. 진짜입니다. 혀 절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초필수 과목입니다. 세 번째, 교만 대신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실상이 조금 밝혀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부집의 앞잡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의 영을 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폐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합니다. 와, 이거 중요한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함부로 그래서 자기 역량이 받쳐주지 않는데 어떤 포지션이 주어지거나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인정이나 아니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거나 아니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뭐 한국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누군가를 뭐 장관 지명직이나 어떤 것으로 임명되었다, 청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패가망신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책임자가 아닌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부집의 앞잡이라.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시 발견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긍휼을 연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수히 강조했는데요. 제가 모질게 마음을 먹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요. 그냥 내가 독하게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을 높여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는 것보다 긍휼을 연습하는 경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작동할 때 희한하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호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이 말이거든요. 긍휼이 담긴 나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반드시 이것은 학점을 따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상현실 있잖아요. VR, 그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기 장착해가지고 이제 헤드셋으로 그것이 게임이든지 뭐든지 그럼 그 안에 가상, 실제가 아닌 그 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실, 365도 전체가, 내가 가는 곳 전체가 가상적인 어떤 virtual reality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요. 그래서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죠. 자기는 지금 막 저기 공격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피하는데 무슨 보면 아주 미친 사람 같죠. 헤드셋을 벗으면 현실을 다시 인식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과 확신이 가상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게 헤드셋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일까? 만약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 믿음의 현실이 실제이면, 이것의 팩트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제1번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동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필요한 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거룩한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 주셔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혼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